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갖고 조사를 한다면 탑5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70년대 또 80년대 초반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그 적극적인 신앙을 부르짖고 긍정의 힘을 부르짖던 한국의 교회들에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매주 선포되다시피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또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소망이 없는 시대였기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강력한 말씀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 수시로 읽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열심히 살면 또 그만큼 대가가 있겠죠. 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기독교인들이 자수성가하고 소위 성공하는데 이 말씀이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끔 그 운동선수들이 그 문신을 한 그 그림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는 팔뚝이나 이런데 문신하고 다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고3을 지내면서 이 말씀을 책상 앞에다 써놓고 고3을 지냈던 기억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강력하죠.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데 이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이 포함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갖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이 포함된 큰 덩어리, 큰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0절인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빌립보서 읽다 보면 기쁨이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기둥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 단위를 시작할 때 큰 그 어떤 꾸러미를 시작할 때 기쁨이 순간순간 나옵니다. 1장에서도 보면 인사말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신앙을 잘 지킨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을 막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막 시기와 질투하면서 바울이 없는 동안에 우리의 세력을 넓히자는 뜻으로 조금 좋지 않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한다. 또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체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내가 전제 기름으로 쏟아진다고 해도 내 목숨을 다 바친다 해도 박사했다는 기뻐하겠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냥 빌립보 교회 자체가 바울의 면류관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쁨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기쁨과 오늘 기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는데 지금 그 생각한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할 틈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싹이 났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기쁨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헌금을 보내줬고 그 헌금을 받은 것을 갖고 아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싹이 났고 생각만 하고 실천할 수가 없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보내주면서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스폰서,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크게 감사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입니다. 1999년 제가 미국에 와서 2년째 되던 해인데 커네티컷에 있었고 그때 제가 그 예일대학의 유학원 청년들로 구성된 그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그들과 연락하곤 합니다. 청년들과 그때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이제 예의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말씀이 뭔고 하면 빌립보서였어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을 배웠듯이 빌립보가 교회에 헌금했다는 말씀을 배웠듯이 저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인디아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디아나로 이사를 했고 저희 네 식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아주 꽤 커졌는데 처음에는 와 생각보다 교회 개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 적어도 몇십 명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교회 광고하면서 다른 교회에 등록되거나 다니는 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 옵니다. 1년 내내 10명도 오지 않았고 그 우리 캠퍼스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점심을 주니까 집사람이 점심을 1년 내내 해줬으니까 와가지고는 이렇게 예배를 보곤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커네티컷에 있던 한 자매가 이곳에 학교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저희를 방문했는데 그 자매 편에 제가 가르쳤던 함께했던 청년들이 개척에 사용하라고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헌금한 청년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쪽지에 있어요. 그리고 노트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께 헌금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노트가 써 있습니다. 감격이죠. 감사죠.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그 쪽지를 성경책 품에다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보관을 했는데 그만 지방 모임에 갔다가 그냥 성경을 두고 왔습니다. 그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아깝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보관된 쪽지가 아깝고 지금도 쭉 보면 그들의 글씨체와 이름이 눈앞에 이렇게 영상처럼 찍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때 그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동시에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바울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 이 공감이 훨씬 더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잊지 않구나. 잊지 않고 있었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잊지 않고 있고 생각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바울이 감사하고 지금 이제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빌립보 교회에 정성스러운 헌금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끝마무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가면 바울이 이들을 축복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인데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멋진 말씀이죠. 예, 저도 그 자매 편에 또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해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 준 것을 정말 감사하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물질 하나만 갖고 기뻐할 인물은 아닙니다. 헌금을 해줘서 크게 기뻐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돈을 헌금을 해줘서 기뻐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 생활비를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이고 물질에 연연할 인물이 아니죠. 그 마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죠. 이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건 너무 큰 문제가 생기고 아주 목회를 평생을 잘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물질에 넘어가서 그 평생의 위협, 평생의 목회를 갖다가 다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뭐 요즘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목회뿐일까? 누구든지요. 물질을 쫓고 물질에 빠지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삶을 근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질은 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에는요, 양날을 갖고 있는 칼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실리콘밸리 돈을 쫓고 있죠. 기술을 쫓고 있고 돈을 쫓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원래부터 황금을 쫓는 사람들이 와서 세운 곳이 샌프란시스코니까 이 실리콘밸리, 베이 에어리오, 샌프란시스코 살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확실한 가치관을 세워놓지 않으면 자칫 돈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행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고 그것만으로 기뻐했다 생각하면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전달해진 헌금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바울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행여나 내가 물질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물질에 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 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쫓기는 삶입니다. 가난한 것은요, 돈이 100만 불이 있어도 돈에 쫓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늘 욕구불만이라고 하죠. 늘 쫓기고 있고 나는 부족하다.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궁핍한 인생인데,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늘 궁핍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궁핍. 그렇지만 여기 뜻은 실제로 가난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은행 어카운트가 마이너스에 갈 정도로 달랑달랑 하고 있는 상태 궁핍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돈에 매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 바울이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텐트 만들어서 장막 만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궁핍하지 않다. 난 부족하지 않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기에 있고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궁핍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냥 그래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그냥 만족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12절에 가면 또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는데 제가 읽죠. 나는 뒤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비천이라는 말은 궁핍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주 낮아지는 겁니다. 궁핍이 돈이 없는 것이요 부족한 것이라면 비천이라는 것은 그 인생도 낮아지는 거니까 훨씬 더 강화된 표현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가 비천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상태가 비천입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비천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낮아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천입니다. 바닥을 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비천해진 적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요. 굶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무시당하기도 했고 죽을 위기도 처했으니까 바울의 인생은 바닥을 치는 인생을 기면서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비천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천해지는 것도 감당했다는 말씀이겠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에게 풍부한 것은 뭘까? 물질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에게 풍부한 것은 뭔가 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풍부한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전도가 되지 않을 때는 비천인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건 풍부한 겁니다. 부자가 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것은요 부자가 된 듯합니다. 너무 부유해집니다. 너무 기쁜 일들입니다. 인디애나 교회가 그렇게 어렵더니 3, 4년이 지나니까 100여 명이 넘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참 행복할 때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지난 엊그제 기도원 가서도 말했듯이 왜 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뭐가 쓰여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아, 이런 날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셨나 보다.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들으면 웃으시겠지요. 저는 그렇지만 부자가 된 듯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부자가 된 듯합니다. 풍부에 처해 있다는 고백을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바울도 그런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에 복음이 뿌리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두고 풍부에 처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처했던 형편과 처지를 번갈아 소개해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겪은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이 저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형편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했다.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을 충분히 즐겼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었던 또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신다. 이걸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언급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이걸 믿은 겁니다. 설마 그럴까? 아유,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헐벗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홀로 놔둘 것이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모든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고요.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비천에 처한다고 해도 뭐가 창피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뭔 염려가 생깁니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도 염려도 불만도 불안도 다 사라집니다. 대신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자족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 왜 이렇게 편안하지? 어,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나 이렇게 평안하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구나. 성령 충만한 상태죠. 또한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축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근심이 생깁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늘 부족합니다.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세상에 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놓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수 있었다. 축을 예수님께로 옮겨놓으니까 이웃에게 옮겨져서 이웃까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 보는 관점이 바뀌었고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여기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어두운 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깜깜한 절망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작은 빛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은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주머니 두 사람이 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벌레 먹은 콩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벌레가 콩을 다 먹어버렸네. 속상해서 어쩌나 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때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처럼 성령이 충만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요? 벌레 먹지 않은 콩이 절반은 넘었네. 성령 충만하면, 은혜 속에 살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밝은 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배웠다는 얘기했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거 배워야 한다 그랬죠. 훈련해야 한다 그랬죠. 연습해야 한다 그랬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으면 배웠노라 라고 하는 말을 쓰겠습니까? 완전히 터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헬라어 본문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시크릿, 어쩜 비법, 비밀스러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말이 좋습니다. 이거 한마로 일체의 비결, 한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저 구절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먹고 사는 일에 초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는데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행하라고 자신 있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교회만 잘 서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고 터득하고 있습니다. 비천에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쫄쫄 굶습니다. 정말 초라합니다.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터득했습니다. 때로는 풍부합니다. 교회가 잘 세워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터득했다.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세상 것에 매여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붙들고 세상 쫓아서 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세상의 일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붙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해서 신앙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꼭 잡혀 살면 안 되고 염려에 붙들려 살아도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 건강에 붙들려 살아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하면 신경이 쓰입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여러 가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훈련해서 연습해서 자꾸만 배워나가서 육신의 약함, 건강에도 붙들려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일체의 비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저희들이 터득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안 되겠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잡히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겁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터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4장 13절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능하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입니다. 확신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염려도 버릴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낮아지던 높아지던 배부르던 심지어 굶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벤츠를 갖고 싶으신 분 여기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벤츠 사진을 하나 오려놓고 이 침대맡에 놓고 벤츠를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벤츠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아닌데. 또 행여나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세일즈맨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 체면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요 한 구절만 놓고 저렇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긴 이뤘지만 이제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나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맥락을 따라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비천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헤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골짜기를 헤맬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거기서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는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급기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자유한 것,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물질의 염려로부터 자유한 것,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야 되는데 내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평안으로 연결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그렇게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립니다. 비천에 처해지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아주 평안하게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급기야 터득했던 것이죠.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19절과 20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19절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읽고 그 다음에 2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네 달여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하며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사가 나는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찬빛교회 위에 있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